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고 불신자들조차도 잘 아는, 예전에 제가 그게 뭐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무슨 드라마 같은 거에 이렇게 남녀 연애하는, 젊은이들이 연애하는 그런 장면인데 배경음악으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깔리는 거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때도 와 저거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의 사랑을 이해하고 또 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이 본문에 대한 왜곡입니다. 우리도 너무 익숙한 본문을 읽으면 아, 이 본문의 의미는 그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선입견은 성경 읽기에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은혜를 누리려면 좀 더 새로운 접근 혹은 좀 침착한 접근이 필요해요. 그런 시어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말이에요. 올라갈 때 못 봤는데 내려올 때 보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야가 열리면 사실 늘 그 자리에 있던 말씀, 늘 그 말씀이어도 이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메마른 율법을 담고 있는 책도 아니고 고리타분한 생활의 교훈을 담고 있는 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은요 사실 더 풍성하게 더 아주 즐거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죠. 그래서 더 풍성하고 더 즐거운 은혜를 성경 읽으면서 누리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내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혹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 시야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풍성하고 더 신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대한 저수지 혹은 바다, 풍성한 바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멋진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깊은 바다와 같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그냥 무슨 의무감에 매여가지고 억지로 읽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이거를 좀 여유롭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방식으로 즐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을 찬찬히 읽는 것,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풍족하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을 품고 성경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읽고 제대로 해석해 내려면 문맥을 염두에 둬야 돼요. 더욱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이 말씀은 앞뒤 흐름과 문맥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구역장들 통해서 공지 보낼 때 오늘 본문은 13장이지만 12장부터 14장까지 다 미리 읽어보고 오시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읽어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다 서로 시험 들 수도 있겠죠. 언제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 저녁에 공지를 보내고 그대로 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언제 한번. 지금 이게 아주 표정이 난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피차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이 성경을 읽을 때 앞뒤의 흐름, 본문의 문맥 이거 아주 중요해요. 더욱이 오늘 13장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12장부터 13장까지 13장 14장까지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어요.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쭉 쓰는데 사실상 그래서 이 고린도전 13장은요 그 은사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은사가 뭐냐는 것을 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은사는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성도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단체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각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은사가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수를 믿는데 은사가 없다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성도 없어요.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고개도 좀 끄덕끄덕 뭐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물어보면 대답이라도 좀 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은사가 없는 성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라는 거는 시대마다 문화마다 혹은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서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을 수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은사는요 조금 보면 약간 초자연적인 조금 뭔가 신비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와 비교가 되는 것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는 긍휼 베품, 다스림, 구제, 위로, 가르침, 섬김, 예언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데 로마 교회에 주어진 은사와 직분은 조금 더 고린도에 비하면 약간 자연스러운 덜 초자연적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아주 신령한 은사인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마다 시대마다 상황마다 은사의 분위기 혹은 모양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은사라는 거는요 교회를 세우라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황이 다르면 그 다른 상황에 맞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예배당에 자꾸 이제 모이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박해 여러분,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 자꾸 모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박해로 이해하면 안 되고, 박해라는 거는요 진짜 물리적인, 예를 들면 예배당에 모이면 막 창문으로 돌멩이가 날아 들어오고, 예배 마치고 가는데 막 납치가 되고, 아니면 막 이 어떤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혹은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감옥에 가고, 뭐 이런 혹은 죽임을 당하고, 그런 물리적인 박해 받는 나라가 지금도 전 세계에는요 60개쯤 돼요. 한 60개 이상 된다. 물리적인 박해. 기독교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기독교인은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없고, 기독교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어요. 신분증에 종교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평생 그런 짐을 짊어져야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에 있는 교회 안에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담대해요. 겁이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 생명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요. 요즘 코로나 상황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힘겨워할 때, 그래서 요즘은요 우울한 사람 많다 그러더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에 매인 사람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위로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은사라는 거는요 상황과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도 여러 가지고, 그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직분과 사역도 여러 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을 펼쳐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일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잘난 척하고 싶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더 좋은 은사다, 혹은 내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은사가 좋으네, 내 은사가 좋으네, 혹은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이렇게 힘겨루게 하고 큰소리치고 그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은사가요 교회 안에 다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혹은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를테면 교회에서요 제일 드러나는 사람은 목사예요. 목사는 설교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제가 좀 잘 가르치면 좋은 사람이 적을 텐데, 그죠? 이게 사람을 졸리게 하는 은사는 별로 조금 가르침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은사는 약간 좀 개발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 졸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눈 좀 떠보세요. 자, 여러분. 자, 눈도 뜨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목사를 바라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제일 성숙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은사와 직분은요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성숙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설교를 하도록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이 직분을 받았을 뿐인 거죠. 그 교회 안에는요 목사보다 성숙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목사, 장로, 권사가 교회에서 제일 귀한 직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더 성숙하냐 덜 성숙하냐, 이거는 가늠이 돼요. 뭘로 가늠을 하느냐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느냐, 누가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느냐, 이런 걸로 가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가 다 똑같다, 물론 가치의 경중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가 설교는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면 단순한 설교를 넘어서서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역을 한다고 하면 사실 설교만큼 중요한, 어쩌면 설교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못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 혹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걸 챙겨서 그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은사라는 거는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가르치는 은사, 설교하는 직분이 더 중요하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 그 직분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먹을 걸 만들어서 누구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게, 이거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은사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지 잘 생각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응답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요, 은사, 사람들이요,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자기 은사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들여다봐가지고는 모릅니다. 은사라는 거는 자기를 들여다봐가지고는 모르고 다른 사람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다른 사람은 믿음이 자라고, 내가 어떻게 할 때 다른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흥왕하고 잘하느냐, 이런 질문해야 돼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들여다보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돌아봐야 자기 은사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성도를 돕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교회가 마비가 돼요. 안 하면 병이 든다고요. 예를 들면 눈으로 봐야 되는데 맨날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 손이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맨날 있어 보세요. 이게 마비가 돼요. 기부사하고 있으면 물리치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안 쓰고 있으면 이게 마비가 된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조금 잔인한 말 같지만 성도님 때문에 교회가 마비되고 있어요. 이렇게. 너무 잔인한, 하지 맙시다. 너무 잔인한 말이다. 그죠? 너무 잔인한 말. 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데.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를 돕고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좀 믿음 안에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으면 마비가 된다고요. 마비, 교회가. 그러니 은사가 없는 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는 거를 확인해 가면서 물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때 너 예수 더 잘 믿게 되냐, 구역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이 더 흥황하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은사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보다도 걸림돌 노릇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 전서 10장 32절과 33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2절 3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 8장 9장 10장이 고기 먹는 문제, 고기 먹는 거 특권이고 권리, 그런데 네가 먹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은들 뭐가 좋으며 안 먹은들 뭐가 문제겠느냐. 그렇지만 너 먹는 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믿음이 좀 시험될 것 같으면 평생 고기 안 먹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먹는 것 가지고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거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은사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거를 과시하려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요, 교회의 거침돌, 거치는 자, 장애물 노릇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요, 남을 섬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맨날 주목받고 싶어하고 맨날 인정받고 싶어하고 맨날 잘난 척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맨날 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유세하려는 사람을 보거든, 그런 사람 너무 기꺼끌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 좀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잘난 척하면 네 잘났다 박수도 좀 쳐주고 그렇게 하시게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항상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잘난 척하는. 근데 그걸 항상 꺾으려고 그래요. 길을. 그런데요, 교회 안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요, 막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 요즘 저는 주님, 우리 교회 안에도 좀 고약한 성질 가진 사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까지는 안 하지만, 왜냐하면 요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요, 예배당 근처에 꽃을 심었는데요, 이 꽃을 꺾어가는 사람도 있고, 예배당 입구에 거기 보면 그 차 가지 말라고 해놨는데 거기 꽃을 심었는데 누가 그거를 가져가서 또 사다가 채웠는데 또 가져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누가 그거를 꽃을 뽑아가는 걸 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너무 착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교회 주차장 주일 아침에 주차장 비워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요 안 비워요. 항상 상습적으로 주일에 예배당 주차장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여기는 교회 주차장인 줄 다 아시잖아요. 주일에는 교회가 쓰게요 하면서 제가 엄청 은혜되는 문자를 고 딱 종이에 해가지고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누가 와가지고 주일 아침에 막 전화해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끔씩요 고약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뭐가 이게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별하별 사람이 다 필요해요. 교회 안에 뭐 언제 한번 보니까 막 하참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서 무슨 이야기하냐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붙들고 막 오랫동안 이야기야. 너무 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착하기만 해가지고요 쓸모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제 말은 성질 고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별하별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사람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기꺼끌라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주목받고 너무 뭔가 기세등등하게 살려고 하지는 마세요. 은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자기 기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어디서나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교회 안에 걸림돌이 되기가 쉬워요. 은사를 우리 몸을 지체와 기능으로 비유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은사는 마치 눈과 같고 귀와 같고 12장에서도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눈이 여기 붙어 있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건강할 때는 손가락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건강할 때는 배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런데 배탈 나면 그때부터 배가 신경이 쓰여요. 눈이 피곤하고 눈에 병이 나면 그때부터 눈을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여기 있다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이 귀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귀를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강하다는 거는요, 표시 안 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줄 없는 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거죠. 자기 역할. 그러니 뭔가 두드러지고 뭔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고 큰소리치고 뭐 이렇게 높임을 받는다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병든 사람이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이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뭔가 주목을 받고 드러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흥황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표시 안 나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성숙함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박수를 쳐줘야만 하고 누군가 칭찬을 해줘야만 하고 누군가 꼭 알아줘야만 하는 그거는요, 미성숙인 거예요. 미성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난 척하고 큰 소리치고 기세등등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은사라는 거는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을 돌보는 거고 남을 섬기는 것 아니냐. 그러니 사랑이 은사에 있어서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반복하는 이유는 사랑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듯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마음이. 오히려 이런 사람은 많이 구제할지라도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가 높임을 받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예언을 해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렇게 행동하지만 이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13장 1절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인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뭘까요?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 이거는 번역이 조금 문제인데 이거 이 소리나는 구리, 구리는요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소리나는 쇳덩어리가 뭐예요? 이거 악기예요. 악기.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타악기예요. 타악기. 굿판에 가보셨어요? 굿하는 굿할 때 징치고 꽹과리 칩니다. 여러분 모든 고대의 종교에는요 타악기가 있어요. 왜 타악기가 있을까요? 타악기는요 사람을 종교적인 엑스터시 상태로 몰고 가요. 무아지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스님들이 목탁을 치는 이유는 그 명상을 통해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단조로운 음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불러일으키는 타악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해요. 하여튼 뭐 뒤로 껍껍껍 넘어간다든지 뭐 하여튼 어떤 환상을 본다든지 뭐 하여튼 영적인 존재와 접촉한다든지 대단한 체험을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네가 아무리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들 남을 유익하게 할 줄 모른다면 그 많은 영적인 체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사는요 마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이거는 다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4절부터 7절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군요. 왜 참고 견디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힘든 상황 많아요. 고약한 사람 많다고요. 우리 주변에는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상처 줄 때 있어요. 우리는 자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주지만 고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항상 못된 짓만 합니까? 좋은 사람도 나쁜 짓 할 때도 있어요. 좋은 사람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인데 항상 나쁜 짓만 합니까?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요 좋은 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나한테 얼마나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사람은 너무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참아줘야 될 존재죠.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하는 거거든요. 온유라는 거는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너무 막 몰아치지 않고 좀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넉넉함을 일러서 오늘 본문이 온유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 서로 이 잘났네 내 잘났네 서로 그렇게 다투고 좀 큰 소리 치고 뭔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 힘겨루기를 하고요. 힘겨루기. 그러니 상대방의 좋은 모습도 좋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가 나요. 이 사람들은 잘난 척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랑을 많이 해야 됐겠어요? 그러니 자랑. 이 사람은 자기가 최고의가 되어야 돼. 교만.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 무시했어요. 그러니 무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나오는 온유함,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이런 것은요 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힘겨루기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 니들 그렇게 싸우지 마, 그렇게 힘겨루기 하지 마, 그거 사랑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큰 소리치고 자기가 뭘 지배하려고 그러면요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 거친 사람이 되는 거죠. 미성숙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는요 본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이 말씀에 매여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시기, 자랑, 교만, 무례 이런 거는요 다 본성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본성을 따라 행하면 큰 소리 치고 싶어 합니다. 본성을 따라 행하면 자기가 모든 걸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 같이 놀 때 보세요. 아이들 같이 놀면요, 그 안에서도 힘의 역학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큰 소리 치는 놈 생기고요. 뭘 이렇게 하여튼 자기가 뭘 좌지우지하는 놈이 생겨요. 그래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러면 싸우거든요. 본성을 따라 행하는 거는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본성 따라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에 매인받은 삶, 어떤 진리에 대한 열정, 이 거룩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에 매여가지고 이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그 말씀이 함양하는 덕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길러내는 거룩한 덕성, 그게 남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 스스로 짐을 짊어지는 이런 거룩한 덕성이 우리 안에 좀 자라나야 될 텐데, 사랑이 좀 자라나야 될 텐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 니들이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들 니들 안에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사랑이라고 하는 덕성이 자라나지 않으니 그 많은 은사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요, 본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에 매인받은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는 덕성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을 길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사실 다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보면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지금과 대조가 돼요. 지금은 이 본문이요, 네 가지를 대조해요. 부분적인 것과 온전한 것, 어린아이와 장성한 것, 희미하게 보는 것. 여러분, 거기 12절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미하나, 우리 거울은 희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 거울은 지금 같은 거울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제일 좋은 거울이 청동으로 이렇게 스테인리스만 해도 얼마나 깨끗해요. 그 시절에 그런 거 없었다고요. 청동으로 만든 거울, 그거는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놔도 희미할 뿐이었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날 온전히 알 것에 비하면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본문이 비슷한 이야기를 네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큰 소리 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고, 그거 다 부분적인 거고, 그거 다 희미한 거고, 그거 다 부족한 거야. 그날에 우리가 경험할 것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 지식도 폐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언, 방언, 지식 자랑했어요.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방언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랑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니들이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아무리 예언하고 방언하고 해도 그거 결국 다 없어지는 것이고, 사랑은 영원한 거야. 사랑은,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라는 거는요, 성취가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소망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하는 젊은이들이 와, 우리 결혼하자 이러고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면 결혼하자. 결혼하고 싶은 소망은 성취가 돼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결혼하고 난 뒤부터는 그야말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믿음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주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 거거든요. 그러니 이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자라지 않았어요. 사랑할 줄 몰라요. 남을 유익하게 할 줄 몰라요. 남을 위해서 헌신할 줄 몰라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천국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천국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다 천국 가면 좋을 줄 알아요. 그런데요, 천국이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예배가 귀찮은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지겨운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요.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세요. 맨날 어디서나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가 보스가 돼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야 될 사람이 천국을 가면, 교만한 사람이 천국을 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요. 천국은 다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다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곳인데, 순종해 본 적이 없는, 평생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한 사람, 거침없이 살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간 천국에 가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요. 전에 어떤 분,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가면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 본 적 있어요. 예배당 불편해요. 그런데 어디 가면 편해요? 자기는 술집에 가면 편하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편한데 어떤 사람은 술집이 편한 거죠. 술집이 편한 사람을 천당에 데려다 놓으면 그 천당이 천당일까요? 누구에게나 불편한 자리가 있고 누구에게나 편안한 자리가 있어요. 한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사랑이 뭔지 이해도 못하고 사랑이 그 내면에서 이게 좀 길러지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덕성이 이게 자라지 않은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움켜쥐고 맨날 자기 앞가림만 했어요.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가면 천국이 좋은 곳이겠느냐고요. 천국이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고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좋은 곳이고, 천국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나 좋은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메인 사람들에게나 좋은 것이고, 천국은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나 좋은 것이고, 천국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나 좋은 곳이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에게는 천국은 불편한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면 천국은 좋은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세상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임받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성경에 가르치는 거룩한 덕성을 길러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길러내면서 이 사랑이 결국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질 그 인생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은혜요,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잘난 척하고 싶어요. 잘난 척.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해,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거꾸로 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꾸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앞에 자기 뜻을 끊고 본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겠느냐는 거죠. 말씀을 듣고 무릎 꿇어보고 말씀을 듣고 자기 뜻을 꺾어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정말 뜨겁게 찬송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의 삶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큰소리치고 싶어하고 자기가 보스가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힘겨루게 하니 교회가 교회가 아니었던 거죠. 교회가 병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진리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거룩한 열정 가지고 여러분 이 사랑을 배워가는,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